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저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짧지만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읽고 시작할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나단의 약속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양보하고 자신의 무기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물려주면서 넘겨주면서 나의 후손들을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하죠.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의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약속, 은총을 베풀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리전자라고 말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단순히 설명이 아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장애는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이름 없이 버려지는 노숙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므비보셋은 장애인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이 가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당해야 마땅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조선 왕조가 그 전에 고려 왕조의 왕을 하거나 왕족이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거나 귀양살이를 보내거나 했죠. 그렇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전의 왕조들을 말살해야 그 다음 왕조가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므비보셋이었고, 그리고 당연히 눈앞에서 존재할 수 없어야 하죠. 그런데 므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지만 요나단과 언약했던 다윗은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샬롬을, 안전을 지키기보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에 집중하잖아요.
네, 이것이 참 다윗의 특별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보는 것, 자신의 이기적인 것,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 존재가 너무 작고 또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찾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복음의 출발, 복음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는 정반대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쓸모없고 자격 없고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발견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왕자처럼 앉을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집안이었고 장애인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전혀 노동의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므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자녀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앉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왕이 되어 모든 걸 가진 다윗이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를 묻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식탁에 앉을, 앉혀지지도 않았던 그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여기 한 명 없는데 그 걔는 그냥 양측의 소년이고 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아이예요라고 해석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시죠. 바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은 자기가 은혜 입은 자, 은총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총을 먼저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상태에서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은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밖에 되지 않죠.
네. 요나단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데도 그 아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확장해서 지키는 다윗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요나단을 추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와의 관계, 신앙 안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므이보셋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잊고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대상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닐까. 북조선에 남겨둔 그리고 북조선에서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찌 보면 참 내가 은총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가끔은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머릿속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의 므이보셋에게 행해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입은 존재로 품어주시는 것이고요.
네. 은혜를 입은 부름을 받은 므이보셋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신이 다윗 앞에 나아갔을 때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안고 용기를 내어 나온 것입니다.
네,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인 위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므이보셋은 자신이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완전히 낮췄던 거군요.
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므이보셋이냐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첫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인 것도 감동이에요. 다윗이 므이보셋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고 배려한 것이잖아요.
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우리의 결핍, 상실 그 현장에서 허락되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천상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엎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를 일으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다윗이 무비버섯이냐라고 하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리네요.
왠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장면도 떠오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무비보셋이 아, 너는 다리드 저는 자구나 아니면 외모로 보시고 또는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저도 제 지난 시간들이 부끄러워서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저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절뚝이는 다리처럼 우리 삶 속에 두려운 공간,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억, 죄책감, 열등감, 부끄러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기억해두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 후반부에 반복되는 말인 그가 왕의 상에서 항상 먹으니라 하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왕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를 초대하는 그냥 밥 먹여주는 장면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포입니다. 무비보셋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왕의 가족으로 여겨졌다라는 입양 같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네, 무비보셋은 원래 도망자로 루드발이라는 잊힌 곳에 숨어 있었잖아요.
네, 루드발이 잊힌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바로 잊혀진 사람, 버려진 사람, 그리고 사라진 존재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버려졌다가 다시 왕의 식탁으로, 왕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지금은 왕의 식탁에서 신분이 전환되고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은혜가 무비보셋의 위치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이 마치 성찬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은혜의 살과 피를 받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소개하잖아요. 바로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식탁에는 아무도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그분의 부름에 초대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 그렇게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자격이 없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 공동체, 그 식탁입니다.
그 자리는 자격이 아니라 초대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자리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비보셋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인 것이네요.
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은혜로 그 식탁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식탁에 앉아있는가라는 질문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루드빌에서 도망자로 그저 감추어진 존재로 장애로 버려진 존재로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홀로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두렵지만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 왕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았지만 자꾸 자격을 따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다시 떠나려는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식탁에 앉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식탁을 허락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쉬운 식탁이 있을까요?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면 나갈 때마다 사실은 떨릴 것 같아요. 사실은 두렵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왕의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조금씩 왕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아, 그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휩쓸리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왕의 선하심을 계속 나아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 나아갈 때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아갈 때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매일매일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그 집에 함께 사는 것이겠죠. 므비보셋이 경험했던 이 은총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은총을 경험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때는 아무 힘이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주님의 초대와 사랑으로 주님의 식탁에 앉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친절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윗이 약속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잘 지켜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함으로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에게 보여준 것처럼 저도 주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믿음 안에서 제가 세운 약속들을 소중히 지키고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알고 서로 나누고 그 화목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그리고 버려지고 잊혀진 우리를, 쓸모없는 연약한 다리를 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셔서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예루살렘의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게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초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의 고통을,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배우고 알고 경험하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자격 없다고, 용기 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를 일으켜 식탁에 앉으시는 이 놀라운 역설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든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잠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즐겁게 오랜만에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좋았겠어요. 가족들하고. 네. 네. 자, 지아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육도라는 섬에 봉사활동 가서 그 교회 청소도 하고.
네네네.
그 섬이 굉장히 작아서 어르신들만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집 청소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아주 보람찬 일을 하고 왔네요.
네.
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신 건 여인 한 명이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했었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다고 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렇죠. 앞서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대표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적인 전통성을 상실하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말해주려고 했다는 게 기억에 남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미소자매 말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혐오하며 또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적개심을 품으면서 또 자기들의 전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율법과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으로 자기를 가리고 꾸미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영원히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죠. 그런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또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뜻을 발견해 가면서 말씀을 보니까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한 이틀 정도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본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 가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하나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면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막상 다시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을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했다는 의미인 거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반겼습니다. 좀 의외죠?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건가요?
45절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고 또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기적을 보고 또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했을 거고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고 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보여주셨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도 놀라운 표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전에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환대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7절과 48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기뻐하고 계신 것 같나요?
아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질책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빠가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가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이가 아빠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로지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빠는 사랑하는 아이가 보고 싶고 또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긴 했지만 내심 아이가 아빠를 반기고 또 아빠를 보며 기뻐하길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아이가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좀 많이 서운하고 씁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길 원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표적만 보고 기뻐하며 계속해서 표적만을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미소자매 말처럼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베푸셨던 기적이며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표적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아이와 아빠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될 정도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46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라고 하고 있는데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왕의 신하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신분이 높은 만큼 여러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좋은 약을 또 써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또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로 보여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을 보면 신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49절을 읽어주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께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좀 내려와 주세요. 얼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왕의 신하는 체면도 잊은 채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절박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쉽사리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바림처럼 함께 가셔서 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수롭지 않게 말씀으로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저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하시면서 신하의 간절한 요청에 너무도 간결하게 대응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식의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아무런 동요 없이 심지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로만 내 아들이 다 나았다 라고 한다면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저 같으면 너무 서운하고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이 아픈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아도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왕의 신하는 달랐습니다. 자, 50절 마지막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보채거나 간청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나요?
집에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네, 그렇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왕의 신하는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종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입니다.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아이가 낳기 시작했냐라고 물었을 때 종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셨던 그 시간이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일곱 개의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정확히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요?
지하자매 말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도 있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전에 예수님을 배척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를 바꿔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도 뭔가를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진 않을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진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더라. 자,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나요?
정말 알고 깨달아야 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비꼬는 말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표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다급한 사연을 가진 왕의 신하가 찾아왔던 거예요. 자,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그렇죠. 어쩌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하지만 뭐가 달랐을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에게 직접적인 치유의 행동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맞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표적에 은혜를 입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이 구해졌을 뿐더러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 같나요?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혹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구원에 이르는 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기준대로 역사하시면 믿어드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믿어드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생각해보면 저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려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나니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보이면 예수님께 환호를 보내고 표적이 없으면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신하의 모습처럼 혹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표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표적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뿐더러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표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현상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그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신하가 약간의 그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렇게 듣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었겠지만 바로 순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저도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면 더 가족들과 함께 신하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예수님의 또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잘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제 눈앞에 안 보이는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막 안 믿고 하나님 의심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도 뭔가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심 반, 믿음 반 해가지고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했었는데 정말 부끄럽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제가 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표정만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표정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하고 저것도 들어주셔야 하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표적이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또 취할 수 있도록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종하길 또 함께 소망하면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